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3장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예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 중심이 되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같은 이런 재난들이, 이 재난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재난의 징조와 그리고 또 성전 파괴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 참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확증해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고 흩어져 있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예수님께로 모으셔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재난의 징조와 성전 파괴의 예언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또 3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13장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또 친절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두 가지 본문, 이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지금 혹시 우리가 어느 계절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가고 있죠. 혹시 제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고 새삼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 봄이라는 계절은 누가 특별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눈으로 보듯이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자연적인 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이 오는 것을 알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여기서 이 이런 일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 파괴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 물리적인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것은 예언되어 있는 그 성전 파괴가 이렇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무엇이었죠? 성전 파괴가 성취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되심을 확증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일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 예수님의 세대로 보고요. 마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세대, 동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세대를 70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불과 몇십 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네, 그 시대에 70년,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또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모든 세대가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이제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징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재난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먼 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겪었던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박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봐야 할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또 이렇게 바라봐야 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시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면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 과거에도 비슷한 그 맥락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성전 신앙을 고수하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 그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문제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나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념들 그것들이 말씀과 부딪힐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과 나의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들을 강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어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되심을 알고 기억하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세상이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이 고난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미혹에 빠지거나 또 휩쓸리지 말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을 것을 권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3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른다, 모름에 대한 강조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날과 그때가 앞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32절부터의 내용이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때에는 이 내용이 말씀이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매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뒤에 내용은 모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조되는 이 내용을 약간 이제 문학적인 구조로 우리에게 연결하시면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감추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이 계명들에 대해서만큼은 깨어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기도와 전도의 사명 등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써 알아서 행하도록 그렇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감춰주신 것들 특별히 오늘 이 그날 그때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에서는 지나치게 궁금해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맡겨진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어있음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타국으로 가는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깨어있는 삶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 각자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깨어있으라의 말씀은 제자들이나 이 초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오실 것은 확실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충실하여서 그 약속을 대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33절 그리고 35절, 37절의 말씀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며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밤은 영적으로 어둡고 또 위험한 것, 그리고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비교적 또렷할 수 있는데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방심하거나 또 잠들기 쉬운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불가피하게 깨어있기 힘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을 일삼는 등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런 밤과 같은 시기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로 밤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어둠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많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또 어느덧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것, 그러니까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그것도 모를 만큼 지쳐서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또 지치지 말고 다 놓아버리지도 말고 늘 깨어있어서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깨어있는 삶이 쉽지는 않을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4장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금세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밤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맞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이 권면은 어떤 종말론적인 차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그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어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 그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 교회를 지키고 또 내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들이 깨어있으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캄캄한 밤과 같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앞에는 아마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어 지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합당한 그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또한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지켜가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어떠하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되어져 있는 이 변함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위해 주님 앞에서 모두 애쓰며 또한 그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